로마서 7장 8장에 두 달 이상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장은 우리가 위치적으로 이 로마서의 중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는 16장으로 되기 때문에 8장은 정확히 중간에 해당됩니다. 또 우리는 위치적으로 단지 이곳의 중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이 부담은 아주 핵심에 속한 가장 중심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벤트는 형제님과 제가 여러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교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이 7장 8장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 부담이기 때문이고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아침 부흥 말씀은 이 부담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번 주 제목은 육체와 그 영입니다. 그 의미는 로마서에 있는 그 핵심 요점은 바로 이 대비에 있습니다. 우리 7장에 많은 시간을 드리지 않았고 8장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주 강한 대비, 대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형님과 벤저님 둘 다 우리 교통을 할 거고 바로 통역이 되고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조절을 하겠습니다. 플러싱에 있는 형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한 이후에 각 언어별로 모이지 않고 함께 모여서 신앙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몇 달 전에 저희는 로마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하였듯이 우리에게 13년 전에 로마서를 했을 때와 동일하게 이번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더욱더 확장된 것들을 보이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13년 전은 9.11이 일어난 바로 이후에 우리는 로마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그 당시 때 맨하탄에 대한 부담을 교통하였습니다. 11년, 12년을 뒤돌아볼 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범주에 있어서 확장되어 다만 메타네마뿐만 아니라 각 구역으로, 각 지역으로 확장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메타네마뿐만 아니라 또한 퀸즈에서 또한 브루클린에서 이런 확장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시 이번에도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를 더 넓히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일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더 확장시키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그분이 우리를 범주에서 우리를 더 확장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단계 안으로 이끌고 높이 올리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역이라는 단어 대신에 구 무라는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는 3차원적인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실수가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2차원적인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3차원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핵심 부담, 로마서의 핵심 부담은 바로 이 대비, 대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는 영역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되게 쉽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것을 빠르게 교통하지 않고 천천히 말씀을 드리기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넓히신 것이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를 하여금 도메인이라는 더 확장된 영역 안으로 우리를 확장시키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요청을 다시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 영이 바울을 분발시켜 이 로마서를 쓰게 할 때 영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는 육체와 영은 아주 분명한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매우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 사실 realm이라는 2차원적인 영역의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영역이라는 의미를 의미하는 도메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점을 레움에서 도메인 안으로 한 영역에서 그 다음에 영역 안으로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망을 높여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시작으로 그분의 시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 의미는 다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모든 핵심 부담은 창세기 1장 26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5주 전에 여러분에게 교통할 때 이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플러싱의 형들이 우리와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바울은 단지 영역이란 레벨 하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도메인, 사실 도메인은 소유지와 같은 그런 어떤 범위가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도메인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창세기 21장 26절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통치한다 말할 때 이건 하나의 위치적인 어떤 범주가 있는 문제입니다. 뜻은 영역도 약간 강한 단어입니다. 또 강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권위가 포함되어 있고 통치함, 다스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통치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위치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권위를 소유한 것이며 그걸 다스리기 위한 통치권을 소유한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도메인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동사형이 로마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과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6장 9절, 17절 여기에 보면 통치하다, 지배하다, 주가 되어서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 17절, 7장, 1절 여기서 한국어로는 지배하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그가 이 글을 쓸 때 성령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여 두신 그 위치적인 그 위치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단어를 로마서에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 로마서의 부당 안을 여러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지만 여전히 충분히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로마서에 들어가기 위해 그 부정을 알기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이 바로 로마서 아니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제 아직 모두 완전한 부담을 다 해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형들과 교통할 때 로마서 6장 7장 8절은 먼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디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를 제 부담이 그렇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가지 말라라고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시면 그 요점은 먼저 어디에가 대한 부담을 먼저 가진 후에 그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말해지지 않았고 무엇이 말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언급하였듯이 영역이란 단어 램은 로마서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충분히 강한 의미가 그냥 어떤 권위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 안에. 하지만 도메인의 동사형은 로마서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영역이지만 권위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영역 안에 있는 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두신 그 장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러한 위치에 주셨습니다.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말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부담을 말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하기 위하여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을 지으셨습니다. 또 우리는 과거에 말하기를 사람의 타락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지연시키지 못했다고 고통하였습니다. 사람이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목적에 따라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하기 전에 사탄이 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목적이 그분의 목적을 지연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 사탄의 통치 아래서, 사탄의 컨트롤 아래서, 조절 아래서 타락하였습니다. 여기 다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탄의 영역, 사탄의 통치의 영역 안에서 사람은 타락하였습니다. 육체가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육체가 통치하는 영역 안에서 이제 사람의 혼과 몸 역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육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보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니까? 이것은 바로 그 통치 영역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혼과 몸은 바로 이 육체의 통치하는 영역 아래 있었지만 영은 보존되었습니다. 이 영은 바로 이러한 통치 아래서 보존되었습니다. 사람의 영이 다만 비활동적이었고 겨울잠을 자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을 뿐입니다. 단지 그 기능이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어떠한 보존입니까? 하나님 사람의 영을 보존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찼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여자에게서 난 후손입니다. 그 주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 생활을 사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이 구속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구속에서 이 죄의 행실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런 그 믿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분배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명이 통치하는 영역 안으로 그들을 옮기셨습니다. 이 영이 이제 생명이 통치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하고 변치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위치는 위치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 우리의 위치를 또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데에서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객관적입니다. 우리 또한 위치는 위치적입니다. 또 우리의 위치는 성취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교통하지 않은 것을 교통함으로 더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영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도메인의 동사형을 사용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의 중심 단어를 말할 때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언급합니다. 여러분에게 율법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리기 원합니다. 법은 율법은 영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또한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합당한 통치 영역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중력의 법칙 아래서 사실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런 통치의 영역, 이런 범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실질적이고 더 실행적이고 더 참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통치 영역입니다. 생명이 다스리는 생명의 통치 영역입니다. 여러분 육체 안에 있을 때 육체에서 육체에서 그 안에 있는 통치 영역에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 법들이 여러분에서 역사하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이 영과 생명의 이 통치 영역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생명의 영의 법이 역사하고 작용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부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합당한 영역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합당한 영역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자동적인 이 법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든지 바로 작용합니다. 항상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로마서 7장을 이해하려고만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것이 구원받기 전인가, 구원받은 이후인가, 언제 바울의 일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한 토론합니다.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런 일이 로마서 7장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유해 형제님께서 100살 되십니다. 한 세기를 이미 사셨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매일종일 의식적으로 시간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되면 많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여러분이 합당한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는 어떠한 해방과 어떠한 자유로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바울의 그 해방감, 나는 자유롭다, 여러분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제님들, 이것이 로마서의 중심 부담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영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합당한 통치 영역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제 언어 선택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통치 영역을 볼 때 여러분 이제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안에 법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볼 때 로마서 우리에게 말할 때 이제 이 위치적으로 또한 기질적으로의 성화에 대해서, 거룩하게 됨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두 방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위치적으로 여기서 다 소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합당한 영역 안에 있는 것을 관심한다면 나머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생활들이 이것을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며 해방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이러한 복습의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육체와 그 영에 대한 복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영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통치 영역에 대해서 포함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율법, 법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그리고 현재 자발적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되고 적용하는 바로 그 법입니다. 네 형제님께서 로마서에 대해 교통을 하실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시간이 흐른 이후에 네 형제님의 그 책처럼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분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영역에서 통치 영역으로 우리 관점을 높이 올리시길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매 순간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환경들에서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교통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벤자민 형제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님의 그 구도하신 부담은 우리가 오랫동안 교통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교통할 때 제임스 형제님의 부담은 매우 무거운 부담입니다. 형제님이 한 시간 이상 교통할 것을 기대했는데 형제님께서 아주 친절하게도 형제님 시간을 저와 나눠주셨습니다. 제임스 형제님 형 다시 반복하시기를 이 중심 부담, 핵심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형님 말씀 그 부분에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이 사역의 계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영 안에 있으며 우리는 이 통치 영역 안에서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의성적인 부담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오늘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제임스 형제님 부담을 다만 따라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이 부담의 다른 방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제임스 형제님 강조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생명의 영의 생명의 통치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통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영 안에 이 영의 통치 영역 안에 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교통하고 싶습니다. 다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영 안에 살지 않을 때 그 통치형에 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떠한 영역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역 안에 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떠한 통치 영역 안에 여러분의 영역 안에 여러분은 살게 됩니까? 그래서 매우 단순합니다. 영 안에 있지 않을 때 여러분 육체의 통치 영역 아래 여러분은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왜 이 부담이 이렇게 무겁습니까? 오래 얼마 전에 어떤 나이 든 형제님께서 제 육체는 꽤 좋습니다라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오늘 이것을 말하고 싶은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 형제님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 자매님이요? 그 나이가 드신 자매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그 사람을 볼때 다른 사람들은 나이 많이 늙어서 늙어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육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 시간을 드려서 교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육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8장 8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육체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떨어질 때,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육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부정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마법과 적대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편 나누기와 분열과 종파와 시기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술잔치와 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미리 말해두는데 이런 것들을 일삼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15개의 항목이 표면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음행을 말하고 부정과 음란 또한 술취함, 흥청거리는 술잔치 이 모든 것이 육체와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육체가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몸이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 적대감, 다툼, 질투, 분노, 그래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것들을 우리 육체 몸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일들 우리 혼 안에서 또한 행합니다. 여기 우상 숭배를 말하고 마법을 말합니다. 제스님이 그동안 하신 것처럼 사람이 타락 후에 영은 잠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양심은 그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문화와 이런 시대 조류들이 어그러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 또한 어그러지고 찌그러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육체 영역 을 말할 때 우리 온 존재가 그 육체의 통칭 아래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온 존재가 육체의 통칭 아래 있을 때 이 악한 행실들이 여러분에게서 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혼 생명 역시 이 육체 통칭형 아래 있습니다. 우리 혼뿐만 아니라 우리 영조차도 이 육체 통칭형 아래 우리 영이 심지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영의 통치형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육체의 통치형 안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육체의 통치형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끼기 위해서 로마서 7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오, 너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을 여러분 모두가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제인성이가 제가 느끼기에 이 창세기 1장 26절의 중국어 번역은 조금 부족합니다. 중국어 번역은 심지어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통치에 대한 부담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번역들은 사실 바울은 여기서 비참하다 말하고 있지만 심지어 중국어 번역 역시도 그냥 약하다라는 정도로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느낌들을 중국어 번역은 다 포함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제가 중학생 때 영어를 배울 때 영어 성경 읽을 때 제가 wretched라는 단어를 비참하다는 단어를 배울 때 이것은 동사의 과거형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이것이 동사가 아니라 이것은 형용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더 알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이 영어 하전에 보면 웹스터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타전의 의미는 끔찍한 고통스러운 아주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들을 모두 포함한 의미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이 끔찍한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된 하나입니다. 네, 여기서 3사전적 의미 역시 어느 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distress란 단어가 있는데 이건 사실 이 비트라는 아주 깊이 아주 많이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내재적으로 것이 얼마나 깊고 신체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장 극도의 사실 여기서 이 랩스 입장하는 뜻은 더 이상 끝이 없을 정도로 극도로 끝까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그런 느낌을 바울이 느낀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비천사가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태의 느낌입니다. 육체는 있을 때 그가 느낀 느낌입니다. 깊은 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심지어 그는 육체적인 일들에서 그는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그는 많은 것들을 성취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젊은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이루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에게 그가 말을 한다면 제사장들은 그의 말을 심지어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것들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매우 높아진 많은 것들을 배운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주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육체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아주 끔찍하게 아주 비참하고 바닥까지 떨어진 아주 그냥 끔찍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것이 그의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느낀 것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육체가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지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만약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육체는 나쁘다고 말하고 정죄하지만 요즘 나의 육체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의견은 다 좋지 않지만 내 의견은 괜찮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것은 다 육체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육체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아주 고대로부터 예전부터 하나님께 있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고 싶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땅을 바라보시니 땅이 부패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땅 위에 모든 육체의 삶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이 고대로부터 하나님은 육체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육체를 전혀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밖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여전히 내 육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은 위험한 아주 악하고 위험한 육체가 다스리는 통찰력 안에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교통하였습니다. 누가 이 죽음에 보면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여기 죽음의 몸이 있습니다. 죽음의 몸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보다 선배가 저에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선배의 형제님이 저에게 교통해 준 것이 저에게 깊은 인상이 지어졌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보면 로마 제국은 이런 이 법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법에 대해서 로마의 법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살인한 사람은 로마 법에 따라서 그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들이 사형의 그 제도를 볼 때 사형하는 방식이 현재보다 더 야만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사형 집행은 현재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가 저를 암살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리고 정부가 이 암살자에게 사형을 명합니다. 그 죄인을 죽은 그 사람과 함께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죽인 그 사람과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이 맞닿게 해놓았습니다. 며칠은 괜찮겠지만 여러분, 그 몸이 부패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3일 후에 아마 그 시체 냄새가 배에서 아마 끔찍한 냄새가 오면서 날 것입니다. 여기 법인들이 주 살인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처형하였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이 그것을 들었을 때 이것이 완전하지 않고 절반만 들었던 해 들었습니다. 여전히 나머지 절반이 무엇입니까? 제가 죽으면 이 사람도 죽어야 합니다. 제 몸이 죽으면 이 사람의 몸도 죽음의 몸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영의 법 아래이지 않고 육체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모두 죽음의 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끝나지, 아 7장에서 끝나지 않고 8장 있음을 내 감사합니다. 7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8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8장은 너무 풍성합니다. 우리를 우리 비참한 상태에서 죄의 통치 영역에서 우리 모두를 건전해서 우리를 옮겨 이제 생명의 영의 영 안으로 우리를 옮깁니다.